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며 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금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합심하여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 쌓기를 힘쓰고 찬송가를 부르기를 힘쓰고 또 성경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함과 같이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 안에 행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다 유익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성화를 조금씩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가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 10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자, 아가서에는 신랑과 신부, 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과 슐람이 여자와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줄거리가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성경이고 또 은혜로운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을 믿습니다. 아가서도 성경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의 주제로 이 시가서는 다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욥기는 고난, 시편은 찬송과 기도 좀 하려겠는지 잠언은 지혜, 그리고 전도서는 허무, 아가서는 사랑 이런 주제가 있어서 그런 주제들, 사실 사랑의 주제는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주제죠. 세상 사람들도 그거 빼놓으면 드라마가 되지 않는 주제죠. 사랑을 빼놓으면 인간관계가 정말 공허하고 심심해지는 그런 일이고 있죠. 과연 사랑은 중요한 주제고 아가서의 주제인데 신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신부는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명사의 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이 신부의 말인지 신랑의 말인지 또 단수 복수가 있어서 이것이 친구들의 말인지 이렇게 대략 거의 대략 그래서 조금 어떤 구절은 조금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예, 좀 영어 성경은 우리말은 없지만 영어 성경은 보면 앞에다가 신랑의 말, 신부의 말, 친구의 말 그렇게 가로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신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10절에 불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또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희다는 차크라고 하는 이 말은 눈부시다 막다 이런 뜻인데 막다 눈부시다 막다 날씨가 막다 맑다는 맑다고 발음 막다 그치? 그것은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붉다 희고도 붉어 희다는 말은 그의 거룩하심 붉다는 말은 그의 건강하심 사람이 건강할 때 혈색이 좀 붉고 좋죠. 몸이 안 좋을 때는 혈색이 창백하다 그러죠. 얼굴이 너무 하얗게 핏기가 없으면 어디가 아픈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건강하면 그래도 약간 혈색이 좀 있어요. 피가 잘 온몸에 순환된다는 말이죠. 약간 피가 실핏줄이 온몸에 다 잘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혈색으로 나오죠. 약간 좀 붉은 기운이 약간 돌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이게 붉다는 말은 그의 건강하심 즉 신랑이 쇠하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희시고 희고도 붉으시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이시죠.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번이나 그의 무죄하심을 그는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두 번 증거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죄를 지은 경험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됐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그런 말이죠.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거짓된 것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다 거짓말 몇 번씩은 해봤고 많이 해봤을지 몰라도 거짓된 것이 좀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괴사가 없으시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러면 뭐 전부 네 구절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거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다. 또 예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약하지 않으시다. 얼굴이 붉다. 예.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 생명은 힘 있는 거죠. 생명이 쇠지만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고 힘이 나면 펄펄 힘이 나서 아주 젊은이들처럼 젊을 때가 특별히 힘이 나죠. 20, 30대가 힘이 폴폴 나고 이제 40대 넘어가면 조금 약해지는 듯하고 50대 되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뭐 그러겠지. 아니 뭐 사람 따라서 건강하면은 계속 체력 단련을 하고 좀 건강 관리를 잘하면 계속해서 50대, 60대, 70대도 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는 약함이 없는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는 사도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모든 사망을 지배하시고 음부 곧 무덤과 지옥을 주장하시는 자가 주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옛날하고 그 다음에 노년기하고 좀 다르죠. 젊을 때는 힘이 좀 나는 편이고 그러겠죠. 보통은.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의 신성이 또 신성의 힘을 받은 그의 인성도 튼튼한 그는 희고도 거룩하시고 붉으신 주님이시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할렐루야입니다. 만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분과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때에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만물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본문의 증거가 맞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11절 보십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아하, 이 신랑은 머리가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처럼 검은 머리 모양입니다.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신부는 신랑을 지금 증거하기를, 묘사하기를, 신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머리를 묘사하기를 머리가 정금 같다. 정금은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진짜 가장 귀하죠. 정금이죠. 진짜 정금이죠. 가장 귀하고 금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해서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금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신 주님 있습니다. 또 신부는 신랑의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꼬불꼬불한 그런 좀 머리인가 보죠. 머리가 힘이 있으면 꼬불꼬불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힘이 없으면 좀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꼬불머리가 좀 그래도 힘이 있는 머리일 것 같은데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고 표현합니다. 꼬불꼬불하다는 원어를 보니까 흔들리는 야자나무 가지들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는 야자나무 가지들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는 것은 원기왕성함을 뜻할 것입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하면 머리털이 많고 새카맣지만은 노약해지면 머리털이 적고 휘어지죠. 점점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머리가 허여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우리가 백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도 그레이, 그레이, 초록색, 회색, 회색 그레이라고 그러고 또 실버, 그래 실버, 실버 타운에 들어가는 은색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점 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고 쇠약해지는 분이 아니시고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힘이 넘치시는 언제나 원기왕성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 힘을 좀 나누어 주실 듯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힘을 좀 주세요. 우리가 늙어 죽기까지 힘이 쇠약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힘이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실 듯합니다. 12절 보십시다. 눈은 신랑의 이제는 눈을 묘사하기를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시냇가의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우유로 그 눈을 잘 씻어서 우유는 그래도 깨끗한 그런 면인데 씻어서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눈 흰 동자가 우유같이 아주 깨끗한 하얀 흰 동자에 거기에 검은 눈동자인지라도 그런 묘사를 합니다. 우유로 씻은 듯하게 아름답게 박혀 있다. 신부는 신랑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으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 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비둘기가 보면 참 깨끗해요. 어디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어느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예쁘게 머리 단장을 하고 몸에 깃털 단장을 했는지. 비둘기들 보면 신기하죠. 아이고, 저 어디 가서 저렇게 깨끗하게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언제 저렇게 깨끗하게 잘 단장을 하고 나왔는가. 예쁘다, 예쁘다. 비둘기들은 참 예, 그 예뻐요, 털들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비둘기,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비둘기는 짐승의 사체를 먹는 까마귀 같은 것과는 대조됩니다. 까마귀는 불결한 새로 여겨집니다. 뭐 남의 막 그 죽은 시체 뜯어먹는 새는 깨끗하지는 못하죠. 에휴, 지저분하게 시체를 뜯어먹고 그래. 좀 좋은 그런 곡식이나 먹고 좀 깨끗하게 골라서 먹지 아무거나 그렇게 다 배고프다고 뜯어먹고 그러냐. 예, 까마귀는 못 쓰겠다. 까마귀는 못 쓰겠다.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다 못 쓰겠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래서 까마귀는 좀 불결함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예, 순결함의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시냇가에 비둘기는 시냇물에 씻은 것처럼 예, 종종 거기서 목욕도 하겠죠. 시냇물에서 가서 날개 좀 가서 좀 시원하게 목욕도 하고 새들이 그렇게 하면 더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신부는 그것이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거룩하시죠.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13절 넘어가 봅시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풀 언덕, 도둔 화단 이런 뜻입니다. 도둔 화단. 우리 화단을 만들 때 보통 땅보다 틀을 좀 돋아가지고 돋아서 거기다가 옆에 돌로 좀 이렇게 다 옆에 막고 돋아서 거기다가 꽃 심고 이렇게 화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좀 보이가 났죠. 그래서 도둔 화단과도 같고 풀 언덕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모략은 아주 향기로운 그런 식물입니다. 여기 향기로운 풀들과 나무들이 있는 꽃밭과 화단은 아름다운 풀과 꽃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향기로울 것입니다. 그 꽃밭, 그 화단이, 그렇죠? 화단 꽃밭은 다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도 그렇게 비싼 그런 화원들에 들어 구경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잘 갖고 놓은 화단들, 그것을 가서 보고, 아, 참 좋다. 꽃들도 좋고, 봄에 꽃들이 좋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향기도 좋구나. 그래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주님이시며 그의 인격은 참으로 향기롭다고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이러한 대제사장 주님을 가르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 악이 없는 인격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아, 주님의 인격의 아름다움, 인격의 향기로움을 우리가 증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양도 깨끗한 어린 양은 예쁘죠. 귀엽죠. 정말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싶을 수 있는, 너무 커지면은, 양이 커지면은 조금 보기가 그렇지만은 아주 어린 예쁜 양은 집에서 그렇게 동생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크기의 양 말이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흐른 양,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으시다. 이것이 성경의 묘사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묘사와 같습니다. 또 신랑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듯이 은혜로운 말씀이 주에게 가득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설교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란 누가복음 4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4장 22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무리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롭고 진리 충만하다. 아멘 아멘이다. 옳은 말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하시고 은혜의 말씀만 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증거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넘치게 받았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메마름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을 기대합니다. 충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만하게 줄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듣고 또 해석하고 전하고 받고 할 때에 그럴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신부는 신랑의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라는 말은 원통 막대 혹은 막대기 이런 뜻이라고 사전에 비디비 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 그냥 반지 황옥을 물린 반지라고 번역했고 근래 영어 성경들은 막대기 그랬습니다. 황옥을 물린 황옥이 거기에 박혀 있는 막대기 그러니까 멋있는 막대기죠. 손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지체죠. 손이라는 것은 몸의 지체 다들 중요하지만 손도 일하는 데는 손이 없으면 진짜 일을 못할 거예요. 일을 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이런 그런 몸의 한 부분이죠. 지체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나누어줄 때 나눠주려고 하면 입으로 우리가 물어서 주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뭐라고 주면 침 묻어서 싫다고 그럴 텐데 손으로 드세요. 좀 들어보세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좀 그렇게 하고 그러지. 그때에 우리가 뭘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은혜와 능력의 손. 은혜를 베푸시는 손, 능력을 베푸시는 손. 그는 그 손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능력의 손, 은혜의 손.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 집안에 식구가 병자가 있는 식구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나 병자가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어떤 때는 그들을 들것에 메고 오기도 하고 병인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의 손을 그 병자에게 얹으사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참 귀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귀찮다고 대충대충 하지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또 많이 와서 이렇게 구창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많을 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잘 안녕히들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유 오셨어요, 예, 조심해서 가세요 하는 거 하고 좀 다를 텐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주님께서는 그냥 잘들 가세요, 안녕, 내가 바쁘니까 내가 갑니다 하고 뒷문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저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악수하시듯이 일일이, 또 병자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하셨다. 손이 황옥에 물린 황금 원통 막대와 같다는 것은 그의 행하시는 일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심이 부요하고 순수하고 존귀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에베소서 4장 7절 11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이게 황옥에 둘린 원통 막대와 같은 손으로 주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 지금 그랬죠. 에베소 4장의 방금 말씀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면 그 직분을 잘 이루지 못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얻은 직분이나 사람이 준 직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자들과 종들을 통하여서 내려주신 직분이라면 그 직분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직분이 될 것입니다. 또 신부는 신랑의 몸이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원어는 창자, 배, 몸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특히 창자라는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지극히 존귀한 몸이고 특별히 그의 창자, 그의 마음, 그의 그 속, 마음에 가득한 긍휼과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같은 한 사람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상하의 청옥을 입힌 것 같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분명합니다. 15절 마저 봅시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화반석이라는 말은 대리석, 그러니까 쉬운 말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기둥 같고 형상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신부는 신랑의 다리가, 제 다리를 묘사하기를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다리는 몸을 이동하고 지탱하는 지체지요. 참 그것도 중요, 몸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다리도 참 중요한 지체죠. 다리가 약하면은 안 되죠.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어디든지 잘 갈 수 있고 높은 계단도 잘 올라갈 수 있고 또 내려가기도 잘하고 그러죠. 오랫동안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조금 서 있으면 힘들어서 자꾸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처럼, 받침이 다 있는 대리석 기둥처럼 아름답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대리석 기둥 튼튼하죠. 큰 건물을 딱 버티듯이. 그는 많은 죄인의 죄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솔로몬의 성전 앞 낭실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의 나라와 교회를 붙드시는 기둥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악한 세력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고히 서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버텨주시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주님은 대리석 기둥 같은 튼튼한 기둥과 같은 다리를 가진 주님이시니까 교회도 튼튼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부는 신랑의 모습이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고 말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것은 아름답고 크고 위엄 있음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으시고 그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러졌죠. 그 위엄 앞에.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렇죠. 또 신부는 신랑의 입이 심히 달다고 말합니다. 입은 말하는 기관이지요. 그의 입이 심히 달다는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심히 은혜스럽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성도들에게 심히 은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다리까지 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 신랑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는 흠과 점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며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굴과 피부가 희고 머리는 정금 같으시며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이 아름답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으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를 따라서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거룩하고 선하고 좀 품위 있게 살고 살아야 하고 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세상의 것은 피건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하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그거 다 헛된 거야. 사실은 그래. 조금 뭐 좋은 것 같아도 에 그만한 거야. 그만 누려봐. 몇 년이나 누릴지 조만간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또 재앙의 날에는 뭐 100살 안 되더라도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그러면은 젊은 나이로도 다 죽는 사람들, 젊을 때 죽는 사람도 많아. 요새는 젊을 때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젊을 때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기를.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굴과 피부가 붉고 얼굴도 붉고 피부도 붉고 머리털이 검으시고 그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은 원기왕성하시고 쇠하지 않고 튼튼하게 행하신다. 그러시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얼굴이 좀 붉고 머리털이 검지를 못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희끗희끗해져가지고 하얘지곤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와, 모세는 죽을 때까지 120세 되기 때까지 그가 원기왕성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힘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력을 주셔서 힘있게 우리가 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도 안 됐는데 벌써 힘이 다 빠져가지고 코가 빠진 것처럼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큼 좀 고난의 현실이 조금 힘들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약과다. 약과라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이것을 다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시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셋째로 주 예수께서는 입술이 백합화같이 아름답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그의 입의 말씀은 심히 달다. 그것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 꿀같이 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아유 성경은 이상한 책이에요. 읽을 때마다 작년에 읽을 때하고 올해 읽을 때 또 달라요. 또 달라요. 또 들을 때마다 설교도 예, 또 들을 때 또 다르고 또 복습하는데 또 다르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향기로우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서 힘있게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사는 힘있는 전사들과 같은 힘있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패잔병처럼 총 거꾸로 메고 패잔병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패잔병인 병사들이 아니고 승리자들처럼 씩씩하게 전진하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늘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몇 절의 말씀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주의 진리와 교훈을 좀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원기왕성한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심령들이 연약하지 않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을 힘있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